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 지식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일을 굳은 신뢰, 그런 거였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고 우리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끝맺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하면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20장으로 딱 끝났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 21장이 남아있어요. 21장이 뭔가 많은 학자들이 마치 그 부록처럼 붙어있다. 이건 성경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덧붙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요한의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6월 한 달 동안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 그렇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1절에서 얘기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였죠. 물론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었는데 이건 그냥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니까 함께 동행하고 함께 생활하고 하면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이 성령이 요한아 지금부터 내가 불러줄 테니까 잘 받았어라 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받아쓰기 하지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영 또한 요한이 어떤 영적인 체험한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자기의 감정으로 쓴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이때까지 배워왔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무시되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방식이라든지 어떤 쓰려고 하는 의도,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하고 있는 살아오는 방식들, 그 배경들도 영향을 끼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판으로만 사도행전 보면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을 봐도 근심과 갈등되고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바울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 기록자들을 성령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걸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그대로 담아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 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기록자들이 다양한 자신들의 인격적인 삶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왜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로 해도 되고 뭐 다 하는데 뭐 성경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많은 불교의 화엄경이라든지 경전들이 있잖아요. 경전 같은 경전인가, 코란과 같은 경전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읽고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에게 힘을 얻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굉장히 주신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은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녹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왜 기록을 했는지는 또 공부할 날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요한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건 어떻게 증거했느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많은 표적들 중에서 요한은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표적은 몇 개일까요? 7개의 표적을 쓰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4장에 있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친 얘기가 5장에 있고, 6장에 가서는 오병이어 있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소경을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게 7번의 표적을 보이세요. 다른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더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일부러 7개만을 뽑았어요. 제가 지금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7이 더 많이 나와요. 어디서?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몇 번 나올까요? 똑똑하신 분은 금방 알죠. 7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에서 얘기하고,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에서 또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몇 번일까요? 7번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있죠. 또 7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2장으로 넘어가는 가나 혼인잔치까지 가는 그 과정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계속되다가 2장 처음에 사흘째 되던 날, 그 사흘째 되던 날은 며칠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 7 그러면 무슨 뭐가 생각나죠? 창조한 날이잖아요.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요한은 창조와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똑같잖아요. 창세기 시장이 태초에 한 것처럼 요한복음의 시작도 태초에 같습니다. 창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 창세기의 창조는 어떤 거였냐면 완성을 향하도록, 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창조한 창조였다면,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을 이루어가야 했는데 아담은 실패했죠. 다시 모든 것이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 실패한 창조를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창조가 완전한 창조가 되느냐.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 하나.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실패했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실패를 온전히 완성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십니다. 또한 아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내용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인생을 자기가 어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러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31절 마지막에서 그러잖아요.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사신 것이고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그 가르침 속에서도 좋은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비유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뭐 가정에서 식사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 두 번째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죠? 성도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성도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아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따지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뭘 그렇게 딴 생각을 하고 그러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이 일을 한다. 멋있지 않나요? 훨씬 더.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얘기했던 I am, ego, aim이 라는 그 단어 자체는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얘기하는 I am who I am 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인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아버지가 아들보단 더 높잖아요. 아직은 제가 하민이보다 좀 더 힘도 세고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일을 하면 더 큰 권위와 더 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든가요? 아니요. 오히려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반대하는 거죠. 성경은 꼭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부러 표현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입에 붙어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편으로 한번 봅시다. 시편 2편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2편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805페이지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얘기했던 내 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찾진 마시고요. 7장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내가 너희와 갖겠다. 누구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과 갖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들로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 참 이스라엘, 성도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아들로 오셔서 사실은 거짓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하나님께 맞서길 좋아하는 거짓된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짓 뭉겨버리시는 거죠. 짓 밟아버리시고 그렇게 참 아들로서 바로 서시기 위하여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리가 구약을 다 보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성공한 적이 있나요? 잠깐 다 망했습니다. 우리도 실패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죄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같은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배반하고 거역하는 우리를 참 아들이 되게 불러내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도 내 아들이다. 저는 이 느낌이 언제 정말로 와닿냐면 9년 전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가는 시간이 있고 비행기표도 있고 뭐 이래서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그 전에 아버님이 간경화로 굉장히 힘들어 하실 때마다 목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니까 시간을 내서 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 아내를 보내서 병간호도 시키고 이랬는데 아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이라고 제가 올 때까지 한국은 이제 마지막에 수의를 입히고 하는 거를 다 끝을 내질 않고 제가 가서 마지막 끈을 묶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장례 일정도 다 뭐 노예에서 다 알아서 하신다 그 일정을 다 잡지만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고 기다려주셔서 결정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 참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그걸 보면서 야, 이 아들이라는 것이 크긴 크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버지답게 대접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연락도 안 했고요. 대화도 안 했습니다. 아니 대화할 때 있죠. 내가 뭐가 좀 필요할 때 하나님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얻으면요. 바로 고개 돌리고 모른 척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언정 나는 너를 내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는 마태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모아서 자 우리 함께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신다. 그래서 불러서 간다면 우리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한 짓을 봐서 어찌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도망간 아들인 우리를 그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서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4장 가사 1절에 그러죠. 재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 제물 삼으시니 그래서 죄의 용서를 하셨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아들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십자가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죽으십니다. 그걸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그 일을 다 오셔서 다 하셨다면 아들인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없는 이 예수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죠. 다시 살리십니다. 그가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의로움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생애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면, 6장에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넌 기껏 하루 먹이고서 뭘 잘난 척하느냐. 광야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넌 그만큼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의 그 민족들은 다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니?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내용이 중요하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무리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한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배우고 했지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의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만 하는 그 내용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믿음,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시고 더 열심히 알아가야 합니다.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 더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대접받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모든 내용을 아신다면 그 삶이 이제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 평안하든 아니면 혹 고난이고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든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한 삶을 살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더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알아가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영생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가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그 기록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는 말이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고난받고 고민하고 갈등, 심지어는 왜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삿대질을 한 적도 있잖아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죽어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는 다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결과를 주님은 짊어지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과거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요. 앞으로 박을 것이다 아니라 박았느니라.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또 십자가에 죽을 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데요, 목사님. 바울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심판받는 거 아닌가요? 심판으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 힘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살겠다고 다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날마다 죽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내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사는 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신 것, 그걸 예수님과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이 성경을 율법을 대하듯이 읽고 그 율법을 지키듯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왜? 안 지키면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될 때까지, 아니면 되는 흉내라도 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완성한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이제 내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안에서 나도 함께 이루며 살아갑니다. 성경 구절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나는 이거 지켰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성경 한 구절 구절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의 손길을 배워가며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때로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오늘 아까 읽었던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불렀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험한 순간이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모든 인생이 평안하고 기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때는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 그 풀밭으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한다. Know him better.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을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고 기쁘게 하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위로가 어떤 것인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에 3장 16절이 중요한 구절들이 많죠.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가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숨을 내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이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 감동으로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 숨쉬듯 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우리가 마치 명심보감이나 어떤 좋은 교훈의 책을 읽는 것처럼 읽고 교훈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내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훈 된다 그러잖아요. 감동으로 된 것이 교훈. 우리에게 이 교훈은 뭐 좋은 덕망, 어떤 것들, 도덕적인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닥트린이에요. 교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교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뼈대가 되셔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교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딱딱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그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를 나에게 책망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바르게 할 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왜 이 뒷부분을 더 붙였냐면 성도님 가운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요.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하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요. 가슴으로는 좀 안 와닿고 그게 삶에서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손과 발이 안 움직인다고요? 이건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표현을 잘못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머리는 믿고 가슴은 안 따라가는 손과 발이 안 움직이는 그런 믿음은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은 헛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할 때 그걸 구분해서 설명할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만 알고 끝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가슴만 뜨거워지고요? 아니요. 열심으로만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진 그 삶은 우리의 손과 발이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그 죄된 본성을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려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할렐루야 기쁘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싸움이. 어떨 때는 지치고 싸움이 좋을 때만 있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서로 공방전이 있고 이기면 기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거 내가 이 싸움을 왜 해야 되나 고민될 때도 있는 거죠. 이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셔야죠. 단순히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책망을 받아들여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성경에서 발견하세요. 그냥 읽고 좋은 교훈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넣으시란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아 다윗 아, 진짜 나쁜 인간이다가 아니라 그 다윗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죠. 나 바세바를 범할 수밖에 우리 애를 죽임으로 몰아넣는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죠. 그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임을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찬송하듯이 하늘에 쌓을 수 없을 만큼 그 은혜를 받았고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제발 좀 아시란 말이죠. 내 삶을 가지고 아시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성경은 세상에 주는 좋은 교훈책으로 끝밖에 못합니다. 명심보감보다 이 성경이 더 좋은 책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기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갑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타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찌하든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흐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여러분들의 가슴을 갈라서 여러분들의 뛰는 그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오장육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장육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그 의도를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도 요한은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얼마나 알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의 쓴 글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냥 글로만 받아들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차갑습니까? 왜 이토록 뜨겁지 않고 왜 이토록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욕심이 나의 이 죄된 마음이 그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욕심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벼이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하게 합니다.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시오.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